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도록 주신 이 성찬의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재정하셔서 반복적으로 가지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은혜의 방편인 모든 예배나 특별히 말씀, 기도 뭐 이렇게 은혜의 방편들이 있지만 이 은혜의 방편들이 가장 그 방편들 중에 가장 게 우리를 고향시킨다 그럴까요? 가장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이 성찬의 말씀은 가까운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성찬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을 이게 성찬에 연결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준비하면서 그걸 연결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있어서 근데 그것은 제가 다음 달에 하려고 하고요. 일단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조금 우리가 성찬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성탄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인데 오신 걸 가지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지.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환경 이런 걸 보면은 이 평화라는 것이 땅에 이 평화라는 것이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잠시 우리가 좀 뭐가 잠잠하게 하고 평정케 하고 좀 안정된 걸 가지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 평안이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우리끼리 생각하는 이 정도는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좀 어려움이 없는 것 정도를 가지고 평화를 얘기하고 아니면 조금 더 종교적으로 순구하게 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마음을 많이 이게 다스리고 이게 수양을 해서 뭔가 잠잠한 상태를 갖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다 뒤엎어집니다. 잠시 후에 그 일시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뒤집어지게 되고 평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뒤집어지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답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걸 가지고 평화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평화를 줄 정도의 어떤 근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 있게 된 이 평화를 천사들이 이렇게 전체가 합창을 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게 될 놀라운 사실을 선포했을 때는 어떤 실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평화라고 할 만한 어떤 실제가 있는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타락한 이래로 인간이 평화를 깬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그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의 평화를 깨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한 이 평화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은 모든 것들, 1차적으로 그 평화, 죄로 인해서 평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른 것들은 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구조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화평한 평안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것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고 그 평화는 상당한 기쁨과 서로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제 자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내면에까지도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안에서도 내 이 자아가 균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평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세계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연들은 이 하나님이 세운 자, 위임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되고 다스리는 것 속에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이 피조세계와 인간 사이에도 다 어떤 깨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지자 모든 구조가 다 깨지잖아. 부부 사이에서도 평화가 깨집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탓하게 되는 평화가 깨진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경험하게 되고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일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거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 사이에는 평화가 깨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평화를 깨뜨린 죄라는 존재를 대충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런 거 있어라고 전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 삶의 현실, 나라는 존재의 이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 게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쪽에서는 근원적인 이 평화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놀라면서 모두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그 근원적인 것이 해결됨으로써 인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도래하게 됐다, 오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이롭게 마침 오셨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그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이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셨어요. 오심으로 평화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평화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그것은 화목제사를 통해서 계속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서는 하나의 예표였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못 누려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한 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이면서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말하는 그분이 오셔서 가져다줄 평화를 말했는데 진짜로 그분이 오셔서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그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평화를 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다 죄를 지심으로 그걸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성찬과 연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서 더 생각할 한 가지 사실을 더하여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셨을 때 그런 말미암아 땅에는 이 참 평화가 있을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이분은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은 우리를 그렇게 평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래적으로 가졌고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그 평화라는 걸 알고 누리시던 분이 평화를 잃어버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경에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평강이 평화로 말하는 그 단어를 같이 쓰는 겁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 평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로 둘러싸여 있고 악이 둘러싸여 있고 그런 많은 시험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믿고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 속에서 가졌던 이 사랑 속에서 그 놀라운 평강을 가졌던 이것이 계속 공격을 받고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련의 세월을 나면서부터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분은 평강을 아셨어요. 평강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평안을 너희도 알게 하겠다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잃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디서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율법 아래에서 많은 공격 속에서 시달리는 삶을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대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셨을 때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죄 자체가 되셨을 때, 죄를 다 짊어졌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평화를 상실합니다. 예,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없던 경험입니다. 알지 못하는 경험 세계예요. 그런데 평화를 상실합니다. 잃습니다. 못 누립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그래요. 죄 자체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평화를 잃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기가 환복제물이 되어 죄를 담당한 자들에게 평화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를, 천사들이 찬송한 이 평화를 갖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분을 알므로써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연합한 것 때문에 평화를 갖게 된 우리들은 그런 내막 속에서 평강을 갖게 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이고 예수 없는 사람도 현실 속의 사람이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또 힘들면서 평화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우면 또 어려워서 슬퍼지고 격동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잃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이 평화를 잃으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거리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갖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라는 걸 실천해요. 용서라는 걸 하면서 화평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평화하게 하신다.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일 속에서도 경험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의하는 것 속에서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 자신 안에 평안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평화를 상실한 것 중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 피조물과 관계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의 인간들이 그걸 극복 못하는 겁니다. 정신 자체가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자아가 다중인격 이런 운운하면서 내 자신 자체가 이 평화가 깨져버려요. 자기 자신부터 평화를 못 누립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가짐으로써 평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깨지고 일시적으로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못 누리는 상황이 있지만은 근원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지워지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평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한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평화입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얻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가 상실할 수 없는 그분이 버림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지고 버림받으면서 평화를 잃는 경험 속에서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평화는 그 값비싼 대가 비용 지출에 따라 얻게 된 평화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가 이 평화를 갖게 됐다. 그가 버림받고 평화를 상실하고 잃는 경험 속에서 나는 오히려 평화를 얻게 됐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떡과 잔이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평화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값비싼 평화인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평화를 늙어 속에서 있게 된 이 값비싼 평화라는 것, 그 영혼까지 잃을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얻었는지. 주께서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상고하면서 받을 때 우리 영혼에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더 확고히 확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